안녕하십니까? 오전에 기분 좋죠? 제가 미남이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성경을 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저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에게도 말씀하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듯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태복음 26장 46절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혀가지고 6시면 이제 정오죠. 성경의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할 때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면 12시니까 자정이 아니고 정오예요. 그 6시부터 9시까지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그 제일 밝은 대낮인데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캄캄해졌습니다. 밤처럼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9시쯤 됐을 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복음 전하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처형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보다. 그래서 대낮에 어두움이 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그 저주를 죽음을 차마 이렇게 차마 못 보셔가지고 얼굴을 가리우셨는가 보다. 그래서 캄캄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저주가 없다. 왜? 그가 저주를 완벽하게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라는 것은, 그 저주라는 이야기는 그 저주 안에 무슨 긍휼이나 사랑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주는 말 그대로 저주예요. 예수님이 체포가 딱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손톱만큼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그때부터 채찍에 맞는다든가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가 그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벌거벗기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때부터 무슨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진 죄의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죠? 46절에 말한 것처럼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캄캄함이 임하게 한 것은 차마 예수님의 고통을 이래 못 쳐다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를 버렸다, 외면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 그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캄캄함이 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저주고 우리에겐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꾸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에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너무 큰 것이고 그가 이루신 구원도 너무 큰 건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덮이고 이래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희미해져가고 작아져가고 복음의 가치가 우리 마음 안에서 뭐라 할까요? 줄어들어간다 할까요? 그게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고 모든 승리의 비결이 복음인데 그리고 그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깊이 자주 주목해 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대적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쳤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은 복음 때문에 죽는데 막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막 그죠 전전긍긍 어찌 할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가 담대하고 영광스럽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옛날에 제가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콜로세움에서 죽이더라고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찬송하면서 막 죽더라는 것입니다. 네로가 너무너무 놀라워하더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고민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나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졸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죽거나 한적한 곳에 또 이제 그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러나 할만하시거든. 그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 또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동일하게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고뇌가 컸느냐 하면은 땀이 핏방울이 그 피가 땀에 스며들어가지고 피땀을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아마 지구에 피땀 흘릴 만큼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이 되는 사람은 아마 누가 있겠습니까? 그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피땀 흘리기 전 자살하든지 뭐 돌아버리든지 뭐 그래요. 예수님 그 이제 이전에 그 칙춘판사에서 나온 그 만화 그 전도지를 보니까 사람이 고뇌가 너무 크면은 땀에 피가 섬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고뇌를 잘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저 못에 박혀 피 흘려 준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고민을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육체의 고통, 그것이 그렇게 주님의 고민이 됐을까? 삼국지를 보니까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데 관우라는 훌륭한 장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너무 훌륭한 장수니까 적의 임금이 자꾸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하는, 이 사람은 충성한, 항군자에게 충성한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쳐 죽는데 담대하게 죽더라고요. 이순신 장군도, 그죠? 노량해전에서 우리가 알기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주님은 육체의 채찍에 맞는 고통이나 십자에 못 박게 하는 고통이나 육체의, 그죠? 그 죽음 때문에 그렇게 주님 고통에 그런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제자들도 담대하게 죽었는데. 자, 예수님이 피땀을 흘릴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전장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곧 17장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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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영화와 항상 같이 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과 그 육체의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요. 주님은 성령으로 그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피땀을 흘리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거죠.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버림받기 싫다는 것을 십자가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 죽어가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싫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 뜻인 것을 알고 그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의 삭선, 그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죄의 삭선 하나님에게 떨어지고 그 사망은 하나님에게 분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그죠? 속죄 제물이 죄를 씻을 때 버림을 당하고 생명이 버림을 당해 피를 흘려서 그 죄가 씻어졌어요. 예수님도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통보다도 그런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의 모습을 성경에 쓸 때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감격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그건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죄에 빠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고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그 공의의 마음대로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죠? 죽어서 영원히 다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거예요. 그 죽음과 그 버림을 받는 그 저주를 예수님만 대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버림을 당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에게 너무 큰 고통이고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찔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허물을 그대로 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을 것이고 그가 상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우리 죄악을 지고 그대로 서야 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그대로 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이 잘 나와 있어요. 그가 버림을 당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버림을 당해야 했어요. 그가 저주를 받지 아니했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서울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박 목사님하고 우리가 교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제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 한 아홉 분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전도 집회 기간에 텀이 나는 대로 계속 그 아홉 분 목사님만 교제를 했어요. 우리가 목요일 날 강남교회로 옮겼죠. 목요일 목금 토 계속 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대전도 집회나 길게 이제 하나님 종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교제를 들으면 들을 때 그때마다 막 비치고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오후에 그날이 목요일 같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목사님이 마음을 써서 계속 교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넣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깨우쳐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때는 은혜롭고 좋은데 돌았으면은 또 뭔가 좀 이렇게 애매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오전에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한주 내내 교제하고 또 지나고 나면 원위치로 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날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3시쯤 됐는데 다시 또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앉자마자 그리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선교학교 있을 때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악곡동에 갔는데 뭐 어디 오라는 사람들도 없고 그 악곡동에 가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누가 양식을 갖다 준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굶어 죽어야 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나는 한 번도 내가 여기서 진짜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뭐 집에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잡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하나님 많이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천에 와서 그 집을 얻고 막 그럴 때도 진짜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 내가 19살 때 정말 내가 그 하사관 시험에 떨어지고 5개월 동안 내가 깊이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는 것이 그때그때는 옳고 좋아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결국은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19살 때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와 저울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때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고 옳아 보이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나 자체를 믿어서는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5개월쯤 뒤에 어느 날 새벽에 내가 또 죄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이 쭉 나를 이끌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날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19살 때 그걸 깊이 보여주시고 그 뒤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입혀주셔가지고 진짜 불가능한 가운데 집을 얻고 그 집에 또 전세금을 날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때도 나는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 이제 이래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좀 은혜를 입고 뭐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좋은 간증이 있고 이러면은 자기를 높이더라. 자기가 뭔가 좀 잘해서 선해서 자기가 뭔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사탄의 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에 끌리는 그런 사람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 그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래 듣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 계속 교제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넣어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 화사관 시험 떨어진 것처럼 그런 참 만 일을 안 당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안 당해보고 성승장구한 분도 간혹 있겠지만은 저도 그런 비슷한 일 많이 당해봤어요. 저도 엄청 가난한 집에 나와가지고 고생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뭐 어느 누구만큼 고생해봤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뭐가 그죠? 안 돼가지고 참담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든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난 뒤든 간에 내가 마음에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참담해지면서 가라앉으면서 낙심이 되면서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다시 힘을 내서 살아봐야지.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비참한 일을 이래 만나면은 마음이 막 참담하게 죽어가지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막 그래. 누가 말하지, 그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죠? 막.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그게 감각이 좀 희미해지고 좀 이래 감각이 작아지고 이제 둔해지면은 내가 다시 또 열심히 살아봐야지. 항상 그런 쪽으로 가지. 그 19살밖에 안 된 청년한테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세상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철학자들이 깊이 사고를 하고,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을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걸 따라가서는 나는 망한다.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나와요. 약 1000년 동안. 거기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놨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역사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썰어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은혜를 입어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마음의 타협을 잘하고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는 타락한 원수의 자식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본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되나? 하나님과 마음을 같으려면 우리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사야 55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려면은 자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오고 부인이 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려면은 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근본이 다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내 생각을 믿으면 망하고 대적이 돼 원수가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대. 세상 어느 교육에서,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어느 철학에서 나 자체를 다 버려야 된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저는 군대 있을 때 24살 때 복음을 들었어요. 굉장히 그때 많이 어렵고 곤고했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한 석 달 동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제가 있는 부대에 집회를 오셨더라고요. 제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난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못했어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물론 여러분,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기도 하고 뭐 잘 알죠. 그 다음 주에 전주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전주를 갔어요. 전주를 갔는데 일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했는데 화요일 오전일 거예요. 화요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저하고 하나님하고 철두철미하게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되면 다 복을 받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걸 배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월드캠프를 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들 팀에 갔어요. 우리가 일요일 날 저녁에 해운대에서 개막식을 했어요. 월요일 날 오전 첫 시간에 목사님은 그 오전 둘째 시간에 이제 캠프 본팀에 가서 말씀 전하고 A 시간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 팀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 용량이 작아도 슈퍼컴퓨터 막 어마어마한 용량의 슈퍼컴퓨터하고 이게 온라인이 돼가지고 연결만 딱 되면 슈퍼컴퓨터 있는 걸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연결이 되면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자, 여러분, 다윗이 왜 그때,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볼 때 유익하고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버리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그걸 버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가게 하신 때에 그때 인간 마음에는 당연히 아이고 이제 좀 쉴까 아니면 이제 좀 놀까 자기 이제 뭐 문제 다 해결되고 잠잠해졌으니까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끌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간 망하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함께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성전을 짓는 마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지난 대전도 집회 전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각 시대에 원하는 사람은 누군가? 말을 잘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자세히 안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걸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노아가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죠 그 마음을 받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붙여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 시대 뜻을 이루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걸 배웠고 엘리야나 엘리사 안에 있던 영감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감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 오면서 사도 야고보 죽고 베드로가 투옥이 됐다 하나님이 그죠 그를 그 저기 그를 다시 감옥에 나오게 해가지고 막 역사하는 걸 봐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뭔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하게 했어요. 그는 다 사울은 간절히 기도를 해서 다메섹교의 성도들과 내가 권하는 일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부르고 만들고 또 그런 사람을 구하고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인간인 걸 알아가지고 자기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그때그때마다 일으켜가지고 그를 하나하나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왜 놀랍게 되냐? 왜 이렇게 놀랍게 되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그런 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도우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게 되냐?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함께 그죠? 다윗에게도 사람들을 붙여주고, 이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열왕기상에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에 결정적으로 그때 다윗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지만 요압,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이도벨 제사장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예, 아비아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도니아와 함께 안 하면 죽겠다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이 뭐라고 되었냐면 선지자 나단과 누구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육신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다윗에 속한 사람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건 분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윗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 그 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입혀주었기 때문에 다윗에 속하게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구 남방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다윗을 사마리아에도 일으키고 다윗을 유다에도 일으키고 아니면 다윗을 가나안 땅에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일으키면은 막 여러분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대부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혼자 어느 날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혼자 어느 날 신앙을 배우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그죠? 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느 날 사무엘을 준비하고 그러면 어느 날 다윗을 준비하고 바울을 준비하고 이래 해가지고 함께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걸 배우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섭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빌립보서 2장.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어 종이 돼가지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워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비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종을 통하여 자기를 비워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 그때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버림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버림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버려지고 떨어지고 정말 그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원히 버림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요한복음 17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시 영원히 하나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뭐 교회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산 모든 그것에 대한 저주 버림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게 되게 만들어 주셨다. 온전하게 해 주셨다. 우리가 비록 오늘 이 시간까지 육신으로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분리돼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저주와 버림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고 담대하게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해놨다. 그게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효력이다. 효력.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 그건 우리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겟세마네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고통스럽다. 제자들아 같이 기도 좀 해라.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결과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낮아지고 낮아질 뿐 아니라 그가 피를 흘려 죽임을 받을 뿐 아니라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아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에 예수님은 몸만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가 받고 싶지 않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건강을 주고 부를 주고 장수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랬다고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고 버림받는데 어떻게 우리 죄가 남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은 저주가 있겠냐. 예수 갈라디아 3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범사에 복을 받았더래요. 범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마음이 하나 돼 살 수 있게 돼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복을 받게 됐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버림을 당하셨는데, 멸망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불행 가운데 살 수가 있냐?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 수 있는, 패배하고 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나 노아나 이런 분들이 특별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이 그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가실 때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해놨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예수님 자체를 줬다. 예수님으로 살게 해놨다. 내가 맨날 내 생각이 일어나고 난 나한테 끌려다니는데요. 그게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정말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수양회로 모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과 뜻과 또 주님의 귀한 영광들을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마음의 세계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 임박함을 느낍니다.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세상 모든 족속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종을 주셨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주와 마음을 합쳐서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고 함께 하기 위해서 빌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깊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고집과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같이 해서 참 이 시대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영광을 보고 주 앞에 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 마귀가 시시탐탐 미혹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 정말 주님 주님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다 이기고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모임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